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김치는 잘 아시다시피 독특한 냄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행여 실수로 김치가 옷에 떨어지게 되면 옷에 배인 김치 냄새는 쉬 가셔지지 않습니다. 그처럼 독특한 냄새를 지닌 김치를 오래도록 보관하던 김치독을 어느 날 쌀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김치독 속의 김치를 다 비워낸 뒤에 독 안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김치를 비워내고 물로 씻어도 독 속에 스며있는 냄새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쌀을 넣는다면 독 속에 스며있는 김치 냄새가 쌀에게 배어들게 되어서 쌀을 망치게 됩니다. 김치독을 쌀독으로 쓰기 위해서는 김치를 비워내고 물로 씻을 뿐만 아니라 상당 시간 동안 스며있는 김치 냄새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김치독은 마지막 김치 냄새까지 다 토해내고서야 비로소 쌀독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치독은 김치독이 죽어야 쌀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통해서 인간의 성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것은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습성, 사고방식, 마음가짐을 고스란히 지니고서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진정한 성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어린아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유치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가 완전히 죽어야 진정한 성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결혼은 자기 편한 대로 혼자 살던 총각과 처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둘이서 한 인생을 살 것을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결혼 예식을 거행했다고 해서 자기 편한 대로 살던 총각과 처녀가 당장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위주로 살던 총각이 죽어야 한 여자의 바람직한 남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기 편하게 살던 처녀가 죽어야 이상적인 아내와 어머니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 예식이 외향적으로는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화려해졌지만 결혼 이후에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커플이 적지 않은 것은 결혼 당사자들이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편한 대로 총각과 처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현재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곧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에 처해지는 사형수들은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자기 죽음의 형태를 자기 스스로 메고 사형장으로 향하여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사형수의 죽음은 자기 죽음의 형태인 십자가를 메고 갈 때부터 실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한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죽음을 거치지 않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김치독이 온전히 죽어야 쌀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어야 진정한 성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던 총각과 처녀가 죽어야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처럼 죽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새로운 삶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형태의 새로운 삶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죽음은 100% 죽을 때에만 죽음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것입니다. 1%만 살아있어도 99%만 죽어도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100% 온전히 죽을 때에만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한 사울은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 원정에까지 나섰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루살렘으로 연행해서 종교 재판을 거쳐서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바로 그 다메섹을 지척에 두고 그만 폭풍을 맞고 말았습니다.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의 위력을 견디지 못한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자빠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난 사울 역시 그 삶이 뿌리채 뽑혀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짓밟는 사람을 주님께서 당신의 폭풍으로, 당신의 태풍으로 그 그릇된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으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의는 그릇된 인간의 삶을 뿌리채 뽑아내시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그릇된 인생을 뿌리채 뽑으셨던 것은 사울로 하여금 당신의 생명 속에 새롭게 뿌리 내리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공의의 한 손만 지니신 분이시라면 사울의 그릇된 삶을 다메섹 도상에서 뿌리채 뽑으신 뒤에 사울을 외면하고 마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인간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무조건 덮어만 주시는 사랑의 손만 지니신 분이셨다면 주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치닫는 사울을 방치해 두셨을 것입니다. 그 어느 쪽이든 사울의 인생은 영원한 파국을 맞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을 결여한 공의, 정의는 무자비한 폭력에 지나지 않고 공의를 상실한 사랑은 무책임한 방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의를 가능케 하시는 사랑의 손과 사랑하게 하는 힘인 공의의 두 손을 언제나 동시에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삶이 뿌리채 뽑혀 땅바닥에 꼬꾸라져 있는 사울에게 본문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시내는 사울이 본래 행선지로 삼았던 다메섹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의 손으로는 사울의 그릇된 삶의 뿌리를 다메섹 도상에서 뿌리 뽑으시면서도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는 그 사울을 위해 다메섹에 사울을 도울 사람을 이미 예비해두고 계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 다메섹에 예비해 두었던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사울을 온통 감싸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꼬꾸라져 있던 사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태풍 속에서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건장하기만 했던 한 청년이 순식간에 시력을 상실하고 남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그 당사자에게는 충격과 근심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은 크게 걱정하거나 근심할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사울이 지금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 삼아 자신을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사울을 도울 사람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비록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망정, 다메섹에 들어간 이상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사람을 만나서 그의 도움만 받으면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 9절은 전혀 뜻밖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예전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가고 싶은 곳에 지금 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다메섹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사울이 순종했다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는 즉시 주님께서 밝히신 그 사람이 즉각 나타나 사울을 영접해 주어야만 합니다. 상실한 사울의 시력을 그가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사울의 거처로 그가 인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력을 상실했을 망정, 길 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에 차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건만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아니할 때 사울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더 이상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시간과 날이 무려 사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맞는 휴가를 즐기는 사람에게 사흘은 마치 쏜살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만기 복역을 앞둔 죄수에게 마지막 남은 사흘은 3년만큼이나 깁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도 아무도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가운데에 절망 속에 빠진 사울에게 그 사흘 역시도 3년만큼이나 길고도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다메섹에 들어가기만 하면 앞으로 사울이 행할 것을 그에게 일러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길 위에서는 사울이 그렇게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던 주님의 음성이 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길 위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명령을 순종한 사울을 왜 앞도 볼 수 없는 흑암 속에 사흘씩이나 내버려 두십니까? 김치독이 완전히 죽어야 쌀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치를 비워내고 그 속을 물로 씻어낸다고 해서 당장 쌀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치독이 쌀독이 되기 위해서 죽으려 한다고 해도 당장 완전하게 죽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김치독이 자기 속에 배어있는 김치 냄새까지도 다 털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죽어야 성인이 됩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이 어느 날 만 20세가 되는 날을 맞았다고 해서 그 날부터 10대 청소년의 삶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 20세가 되어도 10대 청소년의 사고방식과 마음가짐과 습성을 자신의 삶에서 털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위주로 살던 총각과 처녀가 결혼 예식장에서 서로 좋은 남편이 되고 부부가 될 것을 서약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자기 편한 대로 살던 총각과 처녀가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 서약을 한 총각과 처녀가 죽어지기 위해서는 결혼한 이후에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경과했을 때만 김치독은 진정한 쌀독이 될 수 있고 어린아이는 참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총각과 처녀는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맞고 그의 그릇된 삶이 뿌리채 뽑히긴 했지만 그것으로 사울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치를 비워내고 물로 청소를 해도 김치 독 속에 김치 냄새가 배어 있는 것처럼 사울이 비록 뿌리 뽑히긴 했지만 옛 삶의 습성과 사고방식은 여전히 사울에게 배어 있었습니다. 김치 독에 배어 있는 김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 것처럼 사울 역시도 옛 삶의 잔재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사울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는 순간에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아나니아가 즉각 나와서 두 손으로 사울을 환영하고 그의 안수기도로 사울의 잃어버린 시력이 회복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사울은 주님의 은혜에 감업하면서 자기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온 중심으로 소리쳐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적인 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더 이상 유태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와는 달리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사울은 옛 삶으로 회귀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직까지도 털어버리지 못한 옛 잔재가 남아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닥칠 때마다 사울의 발목을 끌어당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사울을 다메섹에 보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사흘 동안 내버려두신 이유였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 자신도 잘 깨달았기에 주님의 명령을 쫓아 다메섹에 들어가서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이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않았음에도 그는 주님을 원망하거나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증언처럼 그는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보지 못한 것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 속에서 그가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것은 수동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 자신이 능동적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식욕을 앗아가셨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발적으로 금식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같은 삶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먹을 가치도 마실 의미도 없음을 그는 뼈저리게 통감했던 것입니다. 사흘 동안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그 처절한 고독 속에서 그 금식 속에서 사울은 자신의 옛 삶을 되돌아보며 뿌리 뽑힌 자기 자신에게 남아있는 옛 삶의 잔재를 다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온전히 죽어지는 그 사흘로 인해 사울은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울을 앞을 보지 못하는 암흑 속에 사흘 동안 내버려 두셨던 것은 절대로 사울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이야말로 주님께서는 사울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사울을 돕고 계셨습니다. 그 사흘 동안 주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사울을 사울 되게 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가장 확실한 응답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요나가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나가 탄 배가 폭풍 속에 휩쓸리게 되었고 요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바다 속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나가 폭풍의 바다 속에 떨어지는 즉각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이를테면 그 큰 물고기로 인해서 요나는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면 그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키는 즉시 가장 가까운 육지에 요나를 토해 내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물고기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악취와 역겨움으로 가득 찬 그 큰 물고기의 더러운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은 요나를 폭풍의 바다 속에 내던져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를 물고기의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동안 그 절망의 10년 속에서 요나는 비로소 자신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 사흘 동안 옛 삶의 모든 부정적인 잔재도 다 쓸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로 인해 요나는 전혀 새로운 요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외면하신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하게 요나를 돕고 계셨습니다. 그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응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흘간의 무응답이야말로 요나를 요나로 세워주시기 위한 요나 일생에서 그가 받았던 가장 큰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걱정도 안 하셨거나 희희 낙낙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전에 임박한 당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심히 놀라시고 심히 고민하시고 심히 슬퍼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못 보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땀방울에 피가 맺히기까지 세 번씩이나 절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무응답으로만 일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지시고 돌아가셔야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질문이 제기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아가셔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즉각 그분을 부활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주일 새벽까지 죽음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금요일 오후에 죽은 사람이 금요일 밤중에 살아나거나 혹은 이튿날 토요일날 살아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이따금씩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가사 상태에 빠져있다 다시 깨어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부활도 아니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또다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금요일 오후 3시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금요일 밤에 살아나셨다면, 토요일 날 살아나셨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 빠지셨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활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이 될 때까지 시신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돌아가신 것입니다. 1%만 살아있어도 온전히 죽은 것이 아니요, 온전히 죽지 않으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온전히 죽으시고 온전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온전히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흘 동안 무덤 속 죽음 가운데에 시신으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에게 무응답으로 일관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는 영원한 부활주로 세우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응답이요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태풍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져 나갔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마저 거두셨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길이 없습니까? 사흘 동안 사울이 다메섹에서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것처럼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 속 죽음 가운데에 시신으로 누워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절망과 어둠의 감옥 속에 갇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나의 옛 삶의 잔재까지 떨쳐버릴 수 있도록 사흘간의 은혜를 주셨음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그릇된 삶의 잔재를 털어내십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 온전히 죽으십시다. 건성으로 죽으면 정말 죽을 뿐이지만 온전히 죽으면 온전히 삽니다. 온전히 죽으심으로 온전히 죽음을 깨뜨리시고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온전히 죽는 우리를 온전히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실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에게서 도움의 손길을 거두심으로 우리를 더 크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릇된 삶을 뿌리째 뽑아주시는 것으로 그치시지 않고 다메섹의 사울을 사흘 동안 죽게 하신 것처럼, 요나를 큰 물고기의 배 속에서 사흘 동안 죽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무덤 속 죽음 가운데 사흘 동안 두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사랑과 은혜의 사흘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흘 동안의 길이는 다 동일하지 않다 해도 우리 각자의 사흘 동안 우리 모두 옛 사람을 온전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옛 삶의 잔재를 모두 털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온전히 죽음을 깨뜨리시고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온전히 거듭난 사울, 온전히 거듭난 요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쫓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응답의 위대한 응답이 날마다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